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으시는 제사장이 되시며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참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했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전능자, 창조주, 아버지. 그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지난 시간은 그거였어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시다? 전능하시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누구가 되신다?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시다. 그걸 우리가 뭐 한다? 믿는다. 이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하신 분이,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은 두 번에 나누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육신 십자가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요. 그 외아들. 성육신.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성육신. 네. 하나님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던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하나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 아들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성육신. 첫 번째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 오늘 말씀이죠. 그죠? 오늘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1장 14절. 독생자다. 보통은 독생자 그래요? 뭐라고 부르죠? 독자 그러죠? 제가 4대 독자입니다. 우리 영민이가 5대 독자입니다. 근데 독생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홀로 진짜 태어나신 아들이다. 또 이거와 관련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 자, 독생자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냐?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냐면요. 저도 오랜만에 써보네요. 모노게노스. 모노게노스라고 그래요. 모노라는 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게노스는 자손, 아들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들이 몇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거와 다르게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누굴 거쳐서 나왔어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거쳐서 나왔잖아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마태복음 3장 7절 띄워주세요. 3장 7절 같이 읽을까요? 3장 17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직접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아들이다 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한복음 10장 30절. 10장 30절.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분명히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원래부터 하나다. 단지 인간을 구원하러 잠깐 뭐 하신 것뿐이다? 내려오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몸을 입고 내려오느라 아들이라고 부른 거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걸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독생자, 모노게노스. 모노게노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를 구원할 자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시죠. 왜 아버지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만난 게 누구 만난 거다? 아버지를 만난 거다. 또 예수님 얘기하시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영접한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함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 그래서 사도신경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되신다? 길이 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래 누구니까.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너희들 앞에 서 있지만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 누구 만나라?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라. 나를 통해 누구 생명 얻어라? 하나님 생명 얻어라. 나를 통해 누구 능력 누려라? 하나님 능력 누려라.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아, 이게 성육신이 아니라, 성육신의, 이게 독생자.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자, 2번. 2번이 뭐냐? 근데 성육신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왔는데, 자, 성육신. 성육신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이에요. 18절과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어요. 그러나 예전도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같이 살거나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서로 그렇게 제대로 알기도 전에 누구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자다 얘기하면서 너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어찌 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남자를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잉태된 자는 뭐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한번 20절을 띄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약혼남이 오해할까 봐 약혼남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찾아가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로 잉태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시긴 왔어요. 그죠? 육신을 입기는 입었어요. 그러나 뱃속에 잉태된 그게 남자의 씨로 된 게 아니라 뭐로 된 거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 씨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여자 혼자만으로 아기를 낳았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 뱀의 권세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유일한 분. 진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분명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을 나누고 뱃속에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나올 때 여기 옆구리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옆구리로 나왔대지만 누구로 잉태됐다? 분명히 아버지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됐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냔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보세요. 또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너에게 주시 구원자라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분명히 멸망당하고 다 끌려갈 것이나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온다. 그 구원자의 징조가 뭐냐? 부인이 아기 낳는 게 아니라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분이 누구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증거가 처녀가 낳은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보세요. 왜 이렇게 하셨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는 없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도 받고, 그죠? 어려움도 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면 넘어지는 연약함을 주님이 우리 심정을 안다. 마귀에게 속고 죄에 빠지는 우리,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된 죄, 그 부분을 우리 예수님도 잘 아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왜? 누구로 잉태됐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남자 씨로 안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에 뭐 하실 수 있다?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는데, 자, 세 번째가 십자가죠. 십자가인데 여기 먼저 뭐가 나오냐?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 빌라도가 왜 나오냐? 빌라도는 실제로 있었던 존재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도 남아있어요. 로마에 모든 그 공무원들을 임명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에 분명하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빌라도가 일하고 있었던 게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자, 한번 성경에도 남아있는데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예. 이게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지역마다, 그죠? 유다 땅은 빌라도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이요. 그 다음에 이두레와 드라곤이스는 빌립이요. 그 다음에 루사니아는 아빌레네다. 이렇게 정치가 이름들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로마의 기록에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건은 그냥 소설, 전에 내놓는 전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다라는 게 나오죠. 자,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느냐가 나를 봐야겠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어떤 위치였냐? 사람을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권한도 있다. 한마디로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 다음 구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그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빌라도는 권세자다. 재판관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재판관의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누가복음 23장 22절. 누가복음 23장 22절. 같이 봅시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으리라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는 뭐가 없으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이 유다 지역의 총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유대 땅에서 기적과 능력과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려 했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조심스럽게 조사를 이미 다 해본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혹시 유대인들을 분란을 일으켜서 뭡니까? 뭐라 그래? 쿠데타를 일으키진 않을까? 예수님이 혹시 그런 정치적인 야욕이나 못된 짓을 하는 분은 아닌가? 미리 조사를 다 해봤는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죽일 만한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했다. 그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막 변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니다. 내가 조사해봤는데 아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숫대야 가져와라. 세숫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죽인 피는, 피값은 나와 상관없다. 이거는 누구 잘못이다? 이 사람 죽이는 건 누구 잘못이다? 니들이 원한 거니까 니들 잘못이다.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야, 진짜 겁도 없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로마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군대가 다 죽이고 불태우고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빌라도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도 살릴 수도 있는 권한 있는 재판장이었는데 그가 볼 때 예수님에게는 전혀 뭐가 없었다? 죄가 없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마음으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예수님을 못 박지 않게 하려고 난 채찍질만 내쫓으려고 했는데 저놈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야. 나는 죄가 없어. 빌라도는 그럴 거예요. 자, 아무튼 역사적 인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장면 그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자,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빌라도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한다. 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었으나 예수님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진짜 하나님이 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분을 우리를 대신해 죄인으로, 죄덩이로 예수님을 삼은 거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뭐 삼으셨다? 죄를 삼으셨다. 죄인 삼으셨다. 마치 어린 양의 머리 위에 뭐 할 때? 안수할 때 내 죄가 누구에게로? 양에게로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 마지막 제사장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모든 백성들, 모든 인류들의 죄가 누구 머리로? 예수님 머리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사 예수님은 죄인으로 끝이 나고 우리는 대신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 로마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태어나서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도둑질한 그 죄 말고 태어난 것 자체가 죄예요.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죄, 그래서 우리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버림당해야 돼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망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었다. 왜? 왜 죽어요? 무엇 값으로? 죄값으로. 아담의 씨를 이어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미 누구 떠난 거다? 하나님 떠난 거다. 그래서 죽은 거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 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뭘 얻을 거다? 삶을 얻는다는 게 생명을 얻는다. 다시금 하나님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 이걸 위해 예수님이 뭐 하신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다. 그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도 다 죽어야 하건만 우리도 다 버림당해야 되고 우리도 다 지옥 가야 하지만 한 사람이 즉 예수님 그 한 독생자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뭐 된 거다? 죽은 거다. 또 버림당하고 또 심판받아 또 지옥 갈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대신 못 받았으니까 버림당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저 지옥 음부까지 그의 영혼이 내려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은 이미 뭐 된 거다? 끝난 거다. 이걸 위해 진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석이 벌써 60, 70년대부터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단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이단들은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신이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신도 아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예배드릴 때는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섬겨야지 예수님은 그냥 고마운 분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아들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왜냐?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람 몸을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게 나온 분이 아니라 어떤 진짜 목수 요셉의 씨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온 그냥 사람이라면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 죽는 건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벌써 초창기 이단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육이기 때문에 이분은 거룩한 분도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경배 대상도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고 주의 일을 힘쓴 선지자와 같다. 자, 그럼 우리 죄값을 대신할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조금만 잘못해도 비둘기라도 매일 갖다 바치면서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린 매일 그래야 돼요. 우린 진짜 이 근본 문제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참된 복음, 참된 진리를 위해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시다? 아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남자 씨로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죽음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이미 죄값이 뭐 된 거다? 끝난 거다. 왜? 의로운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사라지는 거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라면, 남자의 씨로 태어났다면 우리 구원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초창기 이단은 이렇게 벌써 사단이 교회 가운데 역사에서 어떻게 육신을 입은 게 사람이 될 수 있냐, 아니,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사단은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 죄를 끝내는,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멸해버리는 이 사건을 사단은 초창기부터 흐트러버리려고 우리 교회 내 여러 이단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뭡니까?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뭐한 거다? 다 더럽고 추한 거다. 근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는 죄가 있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영이신 하나님께만 경배.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성경의 예언, 처녀를 통해 오실 거라는, 또 성령을 통해 잉태될 거라는 이 부분을 놓친 거죠.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창조주, 전능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 아들로 오셨다. 아들이란 아버지가 원래부터 뭐다? 하나다. 하나란 증거가 뭐냐? 아들 예수님은 남자 씨로 잉태된 게 아니다. 누구로만 잉태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아버지를 통해 잉태된 거다. 몸도 부인이 아니라 약혼은 했으나 남자를 멀리한 정결한 처녀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이분은 정직한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 풀려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의로운 자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끝내는 증거가 된다. 진짜 그래서 아들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임을 당했고 아들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이 다 뭐해버렸다? 끝나버렸다. 이 내용을 사도신경이 이렇게 짧은 내용으로 한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이 내용을 한 주간 동안 사도신경을 암송하시면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깨끗한 죄 없는 몸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끝내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 우리의 구원자 되셨구나.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잡힌 운명을 끝내시려고 약속대로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단번에 영원하게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가 없다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생각 마음이 늘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참된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